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자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의 달 첫 번째 설교 드리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가족의 여정을 거쳐서 그 두 만난 남편과 아내가 생을 다할 때 그 가정은 끝을 맞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의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공은 부부예요.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가 함께 여정을 걸으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나 하는 그런 본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말은 좀 다소 추상적이고 큰 단어인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더 헤쳐본다면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열매를 맺어서 그 실질적인 그 가정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됨의 또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기 배우자의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심어주신 가치와 그리고 위상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아담의 예를 보았죠. 여자를 주셨을 때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또 뭐 비방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아담이 이제 아주 그 묵상이 깊어졌던 것 같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새로운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모든 산 것의 어머니이다 하면서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런 귀한 이름을 붙여준 것은 또한 아담의 귀한 장명의 소명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부부간의 서로의 그 가치와 위상을 발견해 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이제 이 사랑이 사랑의 결실로 이제 이 땅에 오게 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데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관계의 요소들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것은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해서 설명이 이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녀와 양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조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여정에서 관건은 이 사랑의 불씨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고 퍼져가고 열매 맺는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성장과 열매가 맺히려면 하나는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번 사랑했다고 다 사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자라가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오게 한 우리가 양육해야 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또 결실을 맺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영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독립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독립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정해진 때가 있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뭐 20대, 어떤 사람은 뭐 30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독립하는 그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자식을 돌봐주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 소명은 정말 너무나도 부모로서 귀한 그런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의 큰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그 양육의 핵심은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가만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독립할 때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길잖아요. 아마 뭐 우리 생명이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독립할 때까지 사람이 제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양육 뭐 지금 힘든데 이렇게 길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양육의 기간은 왜 이렇게 길어야 하지? 물론 졸업을 하신 분들은 그거 안 길어, 그 다 눈 깜짝할새 지나가 하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한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그렇게 결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양육의 이 긴 과정 속에서 부모가 항상 이 사랑의 어떤 양육에 성공합니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죠. 자기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어떤 부족함, 결핍으로 말미암아 참 이게 사랑하지 못하고, 되돌아보면은 참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양육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너 실패했으니까 양육 끝. 네 자녀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확 뭐 딴 데다가 보내시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양육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긴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기회가 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는 안 끊어지니까, 뭐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뭐 충격이 뭐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휘청거리고 막 그런 경우 가끔 있지만, 그런 일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리고 또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니까 이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도전을 자꾸 하게끔 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이 아닌가. 또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지고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받고 또 배우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이 소명을 사랑의 법을 그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긴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이제 이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 사랑에 대한 훈련은 너무나도 다져져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반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성장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육 받으면서 좀 안정감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사랑을 배우고 터득하고 또 실현해 보고, 그러다가 또 실수인 것 같으면 또 다시 되돌이켜서 다시 또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좀 길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좀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졸업한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에 대한 당신의 마음, 당신의 태도, 또 당신의 그 뜻, 이것을 깊이 더 이해하고 배우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정말 진정한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갖는 축복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다시 다지면서 내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양육의 수고는 자녀들을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저는 양육이 가장 힘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이 뭐야? 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걸 또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게 뭘까? 아, 저 사람은 좀 친절이 필요하다. 너무 메마른 사람, 메마르게 살았어. 그러니까 친절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풀어주는 거.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베풀어 줄 수 있고, 뭐 양식도 베풀어 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으로 베풀어 줘야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케어링, 돌봄은 또 뭐 너무나 마찬가지죠. 병들었거나 또는 약하거나 아파서 내가 어디 약을 사러 갈 기운도 없는데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필요하죠. 그리고 또 믿어주는 거, 그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등등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랑의 표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각 사람 속에는 다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받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육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랑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 오래 참고 기다려줬으니까 내가 너 친절하게 하는 거 내가 좀 등한시해도 되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나의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또 나름 온유하게 또 해줘야 되고 또 절제도 많이 필요하고 믿어주고 또 격려하고 훈계도 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 뭐 마땅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또 즐거울 땐 같이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품어주고 이 기타 등등 이 모든 사랑의 요소들이 양육에서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양육에는 모든 이런 사랑의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랑의 표현과 방식들이 한 인격체로 잘 성장하게 하는데 필요한 이런 양육의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 양육하다가 죽을 맛이죠. 성품의 한계를 만나죠.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만나죠. 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죠?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양육이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그래서 양육하다가 부모님들은 엄청 바닥을 체험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오늘 아이들을 안 돌봐도 된다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은 힘들죠. 양육은 테크닉이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죠. 힘든데 테크닉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삶 자체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모든 인격의 요소들과 매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자라야 하고, 그죠? 뭐 40이든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 인간의 여정이 있는데 그걸 내가 또 성장해야 하고 또 그 사랑을 자녀에게 맞추어서 승화시켜서 그걸 쏟아주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육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이런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 아빠, 엄마 고마워요 뭐 이런 말 한마디에 막 다 그냥 녹아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필요한데, 그죠? 격려가 더 필요한데 그 정도 말로도 막 녹아내리고 뭐 아, 내가 인생에 보람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까지는 참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그 내가 자녀된 모습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또 이제 잘 자라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 공경의 이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육은 힘들지만 굉장히 큰 유익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양육하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만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자기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길러보니까 내 사랑은 이렇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 작으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 속에서 그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또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길러주고 어렸을 때 뭐 잠시나마 또 뭐 할머니 손에서 기르신 분들 길러주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또 좋은 어른들 만나서 또 인생의 어느 어린 시절의 어느 기간 동안에 또 돌봄을 받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인정이 참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축복인 이유. 이것이 축복인 이유는 뭐 감사하는 게 왜 축복입니까? 그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또한 얻게 되죠. 아, 내가 그냥 뭐 당연히 나를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까마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 그 분들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힘든 그런 과정 여정을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지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고 사람을 얻었다. 내가 이미 얻어놨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다. 또 하나의 사랑의 보상은 내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이제 의도하신 창조로 창조할 때 의도하신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이제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는 중에 이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얻었고 사람을 얻었고 한다면 내 깊은 그 내 인격 속에 나의 아주 그 올바르고 건전한 자긍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을 너무 비하하거나 쓸모없다고 여기거나 뭐 때로는 막 나를 막 자학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나의 삶에 대한 긍정도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살만 나는 거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삶은 굉장히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 그를 이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서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서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양육할 때 힘들지만 또 고민하고 또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사랑을 부어줄 때 되돌려받는 보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의 어떤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양육은 독립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자녀가 끝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부모 공경 많이 했다고 아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런 분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지금 저의 처지와 같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죠?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 때로, 또 장년 때는 그때대로, 또 우리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큰 사랑의 빚을 지게 해준 분들을 뭐 도의적으로 잊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부모의 은혜, 양육자의 은혜가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뭐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런 속성을 우리가 잘 다스린다면 정말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정말 감사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이고 또 어른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부모와 공경에 대한 다른 생각 있고 또 방식도 다르고 또 그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요즘 부모 공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인터넷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계좌 이체라고요. 정말 효도죠. 그죠? 근데 경제력이 없는 노부모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근데 부모 공경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제 표현과 방식을 이제 강구하는데 사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 민석이 왔구나. 그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고 하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할 게 없습니다. 저는 유구무원일 것 같아요. 자격미달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붙들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사랑의 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 저도 또 있었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 또 삶에 대한 긍정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불필요하고 나는 쓸모없는 아들이고 이렇게 자학하거나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어떤 삶의 지혜가 있다라든지 또 종종 말씀하시던 어떤 도리의 말씀이 있다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사랑해 주신 어떤 사건이나 또는 추억이 있다라든지 할 때 그것을 새기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이라도 자식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자식 자녀된 도리로서 주님께 구하는 그거밖에는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이제 가정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이 반경 안에서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뭐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또 표현하는 뭐 행동이나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익숙하게 흘려보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의례 하시는 말씀, 아 쟤는 또 의례 그런 말 하는 아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과 기억 속에는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훗날에는 분명하게 그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새롭게 진가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대목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존에 계신다면 또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까지 보내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예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것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장 저에게 이제 최근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저희들한테 뭐 속으로 뭐 은밀하게 사랑하고 사셨겠지만 딱 모든 부모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랬던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 안 싸우셨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엄청 다투셔가지고 우리 남매들한테 막 공포심 조성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다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도 또 자랐으니까 그 정도 또 다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또 부모님이 그랬던 걸 그렇게 탓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아 정말 사랑하셨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건 뭐 성도님들 각자의 그 가정 속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양육과 부모 양육에 있어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슨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모습은 물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맞이했던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모습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셨는가 이 모습은 정말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그 행동이 참 사랑의 행동일 때 정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약점, 양육자로서 가졌던 약점과 부족함이 메워질 수 있는, 충만하게 메워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신비로운 그런 회복의 방법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건 정말 내겐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저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여도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그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혹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야, 너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내게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모른다. 정말 너희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나에게 훌륭했고 내가 존경해. 너희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었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분이었어. 비록 우리 엄마 아빠로서 싸워서 너희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다 컸으니까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 근데 정말 진실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가 부모들을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이, 우리 부모님들은 뭐 사랑한다고 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너무 소중했다는데요.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숙연해집니다. 이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자녀들은 엄청나게 부모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배우셨거나 가진 게 얼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모로서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 아니요. 그거는 어떤 조건적인 것들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 영향을 깊이 받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보여주었던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인정하시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2024년도 가정의 달에 일주일 정도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 깊이 새기면서 견고한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 양육에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한다고 하지만 참 마음으로 미처 다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향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며 또 그것을 그 사랑을 또 보여주며 또 살았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게 한 이 부부의 사랑의 거룩한 책무가 모두가 모든 가정에서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자녀에 이르기까지 삶의 진정한 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